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크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에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도들이 했었던 2000년 전에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우리는 에덴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또한 신앙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미요, 본질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이렇게 교인답고 또 성도답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경적 바탕을 둔 교회론, 또 신학적 바탕을 둔 교회론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좀 그 교회가 우리에게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에덴 교회를 섬기고 또 에덴 교회를 통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 또한 온전케 되어지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한 윤택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따로, 나 개인적인 삶 따로, 천국 가는 삶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9절까지 보고자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1절에서 굉장한 답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아, 1절만 잘 알아도 나머지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근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서는 그럼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럼 빌립보는 어디일까? 이런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배경을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오래전에부터 세워져 있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편지를 13권을 신약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다섯 개 정도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옥에 있을 때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같이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옥중서신 그럴 때는 네 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제가 믿고 다 아시는 거죠. 예, 옥중서신이 그렇게 네 개 있다. 바울의 서신이 13개 중에서. 그 바울 서신들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그 옥중서신 중에서도 참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후기에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바울 사역 후기에 바울 사도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그 서신들을 통하여서 정말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서신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굉장한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말 우주론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분에 대해서, 우월성에 대해서 아주 잘 편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던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도망갔던 노예를 바울이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또 같이 한 몸을 이루고 또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그 시대적으로는 이해가 할수 없는 기가 막힌 역사들을 아주 짧은 한 장이지만 심도 깊게 다루고 있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초대교회 힘들고 어려웠던 이방 지역의 최초로 그 유럽 지역의 최초로 세워졌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그러면서 특별히 기뻐해야 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첫 성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으로 보면 아마 불가리아랑 그리스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죠. BC 한 358년에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빌립에 의해서 세워졌던 도시고 고대 도시고 그리고 BC 42년에는 거기가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군인들이 와서 이주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 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는 로마랑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특혜가 있었어요. 세금도 내지 않고 아주 무서웠던 로마 식민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와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면서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부를 누리고 혜택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일들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로마의 시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때 쉽지 않았죠. 바울이 원래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 하나님 환상을 주시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유럽 쪽으로 가게 됐을 때첫 번째 갔었던 지역, 그리고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아주 뜻깊었던 첫 번째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면 전도를 하러 다닐 때늘 회당 중심에서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서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는 일들을 회당 중심으로 했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있지를 않았죠. 그래서 바깥에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거기서 처음 만났던 분들이 16장 14절에 나오는 그 빨래하던 여자분들을 만나시죠. 그 두아디안가 거기 자주장사하시던 그 루디아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지역의 교회 처소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을 참 귀하게 만나게 하셔서 그 지역의 복음의 기초가 이렇게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 또 간수장 가족들, 또 점치던 여자, 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유오디아, 또 순두개, 이런 분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초기 교회를 이루고 초기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긴 철저하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의 회당 중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충돌하는 일들이 생겨요. 광제 숭배를 거부하는 집단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잡혀가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냥 풀려나는데 이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후기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냅니다. 바울을 좀 어떤지 상황을 알아보게. 근데 왔다가 같이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걱정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바울이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잘 돌보고 또 물질로 잘 섬기고자 했었던 모습에 감사의 마음을 잘 글로 써서 보내요. 또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보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오디아, 순두기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자주 다투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또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교회의 일치, 하나됨 이런 모습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어떤 잘못된 사상들, 유대주의자들의 이단적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이렇게 대략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환상을 분명하게 받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자를 만나고 그분이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신실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그랬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관계였을까? 그걸 생각하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여기 보면요, 가만히 이걸 읽고 묵상을 하고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고 그러면 요 4장 1절에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노사도의 마음, 감옥에 있는 그 사도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잘 묻어나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였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일깨워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던 교회,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희생하고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켰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희생을 하였고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 희생이 수반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이렇게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적이에요.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속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지속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수반되어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까움이 없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깝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까우면 아직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이 잘 되지 않죠.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 제가 그래요. 교회 오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헌금 생활 아깝지 않다고요. 봉사하는 거 아깝지 않다고요. 왜 힘든 거, 왜 어렵고, 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예요.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힘들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남편 밥 차려주는 거 힘들고요. 남자들 나가서 일하는 거 싫고요. 왜요?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변해서 그런 거죠. 어떤 어머니가 고백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참, 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자기 옷을 잘 안 산대요. 못 산대요. 왜 안 사냐고. 이 돈이면 자식들한테 더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사신대요. 참,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아, 이걸 갖고 다 자식들을 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좀 안 하면 그만이지 뭘 하냐고.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참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 사랑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랑의 꽃이 이 세상 가운데 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이 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잡숫고 좋은 구경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도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에도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지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죠. 자기한테는 풍요로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나눌 때는 인색하다? 그럼 좀 치사한 거예요. 가끔 들어요. 뭐 전도의 원리하고 그러면 10불이라 그러죠, 회비가. 그걸 안 내신대요. 그래서 참, 제가 속으로는 그러죠. 아, 그분은 아직 우리 교인 아니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10불이 없어서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왜 이러니 저희를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면 돼요. 하지 않으면서 말이 많다? 그건 사랑이 전혀 없는, 눈꽃만큼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도리와 삶의 도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또 더 성숙하면 묵묵히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면 그게 제일 성숙하고 좋은 모습이죠.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 좋죠. 그래서.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집사님 헌금 잘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대놓고 물어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생각이 뻗뜩 났어요. 말씀을 안 하시대요. 십일조 똑바로 하세요. 그 교인들 헌금 생활 잘 안 하니까 선교를 못 하나 보죠. 교인 수가 그 정도 되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본인이 헌금 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서 교회가 이 일을 왜 안 하니 못하니? 여러분, 교회는 땅 파서 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과 드려짐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우리의 정직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사랑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도들의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을 한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렇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고백의 두 번째는 사모함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모한다 그래요.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립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모한다,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늘 그 성도들, 교회들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보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참 교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늘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들을 이렇게 다니고, 참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잘 엿볼 수가 있죠. 몸이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늘 같이 있었어요. 세상은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떠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늘 교회와 같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편지들을 보면 아주 가깝게 여겨져요. 성도들을 대할 때 야단도 치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권면도 하고 교훈을 하는데 참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그렇게 쓰시는 것들을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늘 그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할수 있어야 합니다. 늘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안 왔나?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그런 서로서로의 사모함이 돌봄으로 잘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세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향한 고백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기쁨이다. 바울은 교회가 기뻤습니다. 성도들이 기뻤어요. 교회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도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재판을 받죠. 아그립바에게 재판을 받을 때 재판 받으면서도 막 전도를 하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다.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너 미쳤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매인 것 말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너 진짜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사도 바울이 미쳤었죠. 하나님께 미쳤고 예수에게 미쳤죠.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쳐야 미친다. 이해가 가세요? 어디 하나에 이렇게 미쳐야 어느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얘기를 미쳐야 미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세요. 이게 다 미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반만이라도 미쳐보세요. 그러면 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일 첫 번째는 기쁘죠. 예수에게 미치면 기쁜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들이 뭐할때 보면 밥도 안 먹고 하잖아요. 예? 막 애들이 게임할 때 보면 밥도 안 먹고 미쳐서 서너 시간씩 하잖아요. 애들이 막 게임 중독된다 그러면, 야, 저 중독이 예수에게 반만화도 쟤네들 인생이 참 훌륭한 인생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어떤 것에 미쳐있는 어떤 거에 딱 그만큼만 한번 예수께 미쳐보고 교회에 미쳐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어떤 변화가 생기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쳐서 사는 것이 너무 기뻤던 사람입니다.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치면 행복해요. 어디 하나 미쳐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 행복합니다. 그 일할 때 힘들다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미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 멀쩡해요. 전혀 미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구 미친 사람 보면 저거 왜 저러지? 이러고 오히려 더 조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게 메인바 되었다 이런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메인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당연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일상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미침은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남이 잘하는 꼴도 못 봐요. 남이 열심히 하는 것도 싫어요. 그게 안 미친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싫어요. 나는 봉사를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그 병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미친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미친 모습이요, 자기에게 미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들죠.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힘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불행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사도 바울 행복해? 그럼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사모하고 감사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는 거, 그거 읽으면서 야, 훌륭하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너무 동떨어져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너무 나누어져서 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마음을 나누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그러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 때 기뻐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빌립보서의 주제를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마지막 구두시험을 보는데 교수들이 물어봤대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서론이나 역사적 병이나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기뻐하라 한마디 하고 가만히 계셨대요. 그랬더니, 아, 그거 말고 좀 더 얘기를 해보라 했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정도로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가 많이 있어요. 기뻐하라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기쁜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기쁜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한날 한날이 기쁘고요. 천국의 소망이 기쁘고요. 지나온 날을 돌이켜볼 때 기쁘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교인들을 사모하고 못 보면서도 기뻐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기뻐해야죠. 오레곤에 살면서 기뻐하지 않는 거는 죄 같아요. 제가 보면 이건 죄다. 특별히 오레곤의 지금의 이 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다면 그거 큰 죄 중에 하나다. 정말 죄 중에 하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을 하는데, 나의 면류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 고백은, 자, 이건 이 구절을 확 생각할수록 위대한 목회자의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위대한 목회자의 고백이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기독교의 상급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상급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가서 상급이 있어서 상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면류관이 다른 거죠. 누구는 무슨 털로 한 거, 누구는 은으로 한 거, 누구는 금으로 한 거. 요즘엔 또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평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조그만 평수에 살면 천국 가서 큰 평수 살고, 천국에서 여기서 큰 평수 살면 천국 가서 조그만 데 산다. 또 고민이 됐어요. 천국에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황금이 좋고 뭐 개털 모자가 나쁘고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럼 그게 천국인가? 아니, 천국 가서 상처받으면 그 천국 아니잖아요. 그쵸? 저 하늘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데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적 근거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번역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지고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를 가지고 상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나라나 성도들의 삶에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나면서 고난도 받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땅 가운데 확장되고 그런 모습을 볼때 성도들은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내 상급이다. 나의 영원한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를 그 교회 교인으로 보내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게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맛보면서 사는 성도들의 생애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상급이구나.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근간이 될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야 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쭉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오늘로 마치고자 해요. 전 우리 교회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터전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 같이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날 교인으로 부르셨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 이곳에 나의 기쁨을 찾겠습니다. 여기서 내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된 그 교회의 부흥과 건강함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순수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참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